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일요일 비유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퇴임을 앞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제 오늘날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란 정책은 동맹에 달려 있다면서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안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 달려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항상 공통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은 홀로 있을 때 약해지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더 작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힘을 배가시킨다며 그들은 우리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라이벌들과 적들은 동맹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동맹을 보고 동맹을 깨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재자들은 뭉칠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재임 중 인도태평양 지역을 12차례 방문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공조 강화를 성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 참석 후 일본을 방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한국 순방도 추진했지만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연설에서 이 같은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추가 지원에는 무인기와 로켓, 유지 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에 기반한 22번째 지원이라며 이로써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총 안보 지원은 62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에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포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 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며 최소 7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2천억 달러 이상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약 50개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폐허가 된지 5년 만인 어제 재개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오후 7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재개관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30여 개국 정상과 정부 수반, 각국 귀빈, 화재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과 성당 복원 작업자들, 가톨릭계 인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8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로 첨탑과 목조 지붕 등이 소실됐었습니다. 5년여의 재건 작업에는 약 7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됐으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5년 만에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약 90분간 회담을 갖고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주선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35분간 3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3자회담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엘리제궁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마크롱 대통령과 훌륭하고 생산적인 3자회담을 가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언제나 그렇듯 결단력이 있다,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중요한 만남을 주선한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X에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가 역사적인 날에 함께 모였다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자고 적었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BOA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명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부결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부결했는데요. 윤 기자,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예, 한국 국회는 7일 개의한 직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고요. 표결 결과 이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바로 이후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말씀하신 대로 퇴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면서 투표 종료 시간을 늦췄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장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밤늦게 오후 9시 22분께였는데요. 이때 이제 회의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고 이 탄핵 발의한 그 표결이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된 것이고요. 공식적으로는 투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투표가 불성립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투표한 내용도 찬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내용상 이 탄핵 발의안은 부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탄핵안 표결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아예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최 기자, 여당이 왜 표결에 불참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안철수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 직전에 단체 퇴장해서 결국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투표에 참여할 경우 혹시 그 이탈표가 생겨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퇴장이라는 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그 부결시키기로 한 방안, 그 배경,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그 찬성할 경우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곧이어서 그 다음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될 공산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권 그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그 정권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8년 전에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아마 경험을 떠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8년 전인 2016년에도 이제 그 탄핵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당시 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보수당인 그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 외에 문제는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당이 새누리당이 굉장히 그 험난한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국 두 개로 쪼개진 것은 물론이고 또 정권을 잃었고요. 그야말로 엄청 고생을 해서 지난 몇 년간 그야말로 그 새누리당 또 보수파에서는 일종의 그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싫지만 이 계엄령이 싫다고 해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에 보수당이 다시 한번 그 같은 그 정치적 암흑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태는 피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작용을 해서 아마 그 이번에 부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이 탄핵안이 그 부결된 이후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공개한 이 입장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7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였는데요. 이번 탄핵안의 핵심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7가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계엄 선포 뒤에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정당과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계엄법을 위반한 사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고령과 관련한 것인데 포고령에서 이제 정당 활동의 금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나 계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사안을 탄핵 이유로 꼽고 있고요. 아울러서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된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던 7일은 상당히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이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최 기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3일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첫 육성으로 밝힌 그 입장 표명인데요. 상당히 내용은 짧은데요. 세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불안과 그 불편을 조성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제2의 계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포함해서 임기를 포함을 해서 향후 국정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담화가 짧습니다. 1분 50초밖에는 지금 안 되는 그런 담화인데요. 아마 그 여기서 이제 그 두세 가지를 집어본다면 가장 큰 것은 어쨌든 그 계엄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이것을 시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당,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맡기겠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자신은 기존의 그 법률상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이선으로 물러나거나 조기 퇴진할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그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아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느낄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임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그 언급만 하고 있는 그야말로 상황이라서요. 좀 이건 추측이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것이 그 국회가 이게 이제 그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직전에 좀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두고두고 좀 봐야 될 그럴 문제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1분 51초 분량의 짧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당 대표의 탄핵에 관한 발언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 직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까지도 대통령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다가 조기 퇴진으로 바뀐 건데요. 윤 기자,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그리고 발언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이 나온 직후에 야당보다도 먼저 가장 앞서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이 말하자면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바로 7일 날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사과 담화가 나온 직후에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진. 말씀하신 대로 6일까지는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그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언급한 바로 그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 담화가 나온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당과 정부의 국정 운영에 그 말하자면 그 역할을 맡기겠다, 책임을 맡기겠다 한 다음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네. 아마도 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이 한 대표와 조기 퇴진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말하자면 퇴진 이것에 어느 정도 입장을 좀 이렇게 근접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탄핵안 발의가 탄핵 발의안이 자동 폐기된 직후에 한동훈 대표와 계속해서 이견을 노출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 발언권이 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향후 거취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오전 11시 35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으로 가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네, 10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이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을 방문해 한덕수 총리와 1시간 20분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논의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민생 문제 또 국정 상황 이런 것을 좀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는 건데요. 외부에서는 이제 크게 아마 그 이 자리에서 두 가지가 얘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2선으로 물러날 듯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을 그런 그것을 시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정국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뭐 2선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당분간 한덕수 총리가 뭐 일종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이런 위치를 가지면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나는 앞으로 그 사후의 전국 수습책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것을 할 테니까 기존의 그 전국 관리는 한덕수 총리가 좀 책임지고 해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두 사람 사이에 당신은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해라 하자 이런 일종의 역할 분담 얘기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의 향후 국정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기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일단 탄핵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그것이 이제 조기 퇴진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 담화를 통해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이름했고요.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 이제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이제 여당에다가 정국 운영이나 이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사실상 준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내치에 있어서 우선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일단 탄핵에서는 그 벗어났지만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포함한 국가 말하자면 수사기관들이 총동원된 내란죄 고발권에 대한 수사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내란죄는 그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예외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내란죄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 내치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달이면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능이나 역할로는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 정상적인 그 계엄 선포 이전의 역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이 윤 대통령의 앞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저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질서 있는 퇴진 또는 단계적 퇴진 이런 얘기는 이제 한 서너 가지 한 정도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이제 국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초당적 국무총리를 그 뽑고 임명하는 그래서 과도 내각을 구성하는 아마 이런 것에 합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의 그 퇴진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안 할 수도 있다. 임기 문제를 포함한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뭐 내년 6월에 물러나는 건지 뭐 12월에 물러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그 물러나게 할 건지 그 퇴진 기한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령 뭐 내년 6월까지는 대통령이 퇴진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물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 퇴진 기한이 정해진 다음에는 조기 대선을 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에 가령 물러난다 이렇게 치면은 뭐 바로 즉시 또는 뭐 거의 동시에 대통령 그 대선 일정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고 대선을 실시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야당과도 이곳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는 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은 이 같은 방안보다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 퇴진 여기에 지금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야당과 협의해서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럴 상황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예, 이 탄핵 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직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그 정국이 어떻게 나갈지를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이 이제 국민 여론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장내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탄핵안 폐기 직후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윤석열 씨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불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비쳤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 군사반란정당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고요. 민주당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대로 매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한 정국 수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하고 또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 등을 계속하는 식으로 사실 굉장히 정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그렇게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 등이 이번 비상겸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의 검찰, 경찰, 또 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갖고 계엄령의 그 가담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 본부를 꾸려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업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경찰청장 또 방첩사령관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 대상으로 됐는데요. 아,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탄핵안이 통과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아무런 사과 표명을 안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수사 문제가 상당히 그 복잡한 변수로 떠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와 반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사퇴하고 맞물려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그 잘못을 거부하던 그때보다는 수사는 그런 대로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목은 좀 덜 받겠다 아마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언론과 여론은 이번 탄핵 소추안 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제 언론의 그 보도는 그동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에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충동에 휘말리는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부결은 됐지만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조기 퇴진이라든지 대통령의 사임 또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불참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사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나라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언론들의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인 여론을 현 단계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말하자면 그 여론과 언론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이번 사태에 말하자면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표결 사태 표결자는 부결이 돼서 한 고비는 넘은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도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야당은 계속 그 탄핵을 추진하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 탄핵을 추진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퇴진 시기가 그 전까지라도 사실상 아마 대통령 직무에서는 배제가 돼서 정치적으로는 거의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아마 존재로 남을 것 같고요. 여당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질서 있는 퇴진 이 방안은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이 이게 말이 질서 있는 퇴진이지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단 집권당 그 여당을 다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게 어렵고 또 시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빨라야 한 두세 달 안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고 험난한 정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최소한 한국 정국은 앞으로 1년간은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이 됐던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게 언제죠?
예, 그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권총으로 살해된 1979년 12.6 사건이 있었죠. 그 바로 다음 날 10월 27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계엄령 선포였고요. 한국 헌정사에서 16번째 계엄령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다음 날 오전 새벽이었죠. 4시 27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는데 이 6시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날 10시 2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내고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안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대통령이 갑자기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의원들이 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4일 밤 0시 47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사회로 본회의가 열렸고요. 곧바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이어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이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겁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에 대한 만장일치 표결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따랐다며 어떤 정치적 의견 차이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가 4일,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4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 TTX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기자, 계엄령 사태가 가져온 부정적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이미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놀라움 뿐만 아니라 사실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고요. 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심각하게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국방부와 미국의 그 해당 당국이 하는 핵협의 그룹 회의는 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 그 말하자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계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개최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핵협의 그룹 자체가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협의였는데 이것이 그 취소된 것은 연기죠 사실상.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지막 미한 협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고요. 또 관련 도상 연습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안보 이런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정도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또는 우방국이나 그 동맹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고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요. 또 방위비 분담 문제, 또 관세 문제, 무역, 통상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압박 조치 이런 것을 예고해놓은 것이 많은데요. 아, 1월 20일이면 지금 몰라도 한국이 한창 그 아마 그 정치적 그 혼란을 겪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아, 대통령은 아마 이 선에서 아, 물러나 있어서 사실상 그 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 정국이 막 바뀌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그 본인의 공언대로 10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힘이 있는 정권, 대통령 이런 것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그 무역, 통상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뭐 그 총리가 일종의 그 권한대행 같은 그런 위치에서 뭐 해나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정상적인 대통령이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힘이 그 상황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같은 그 어려움은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에 출범하기까지는 계속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 발언권이 좀 약해지거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로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북한. 이번 계엄령 사태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사실 좀 이례적이죠. 그 북한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전단 살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줄곧 비난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는 말씀하신 대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은 어쩌면 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적인 두 국가 관계로 북한이 한국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로서 그런 상황에서 무관심의 표명이 아닌가. 한국은 이제 한국은 별도다 말이죠. 남한하고는 별도의 국가고 남북한이라고 하는 특수관계는 얽혀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소식,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의 내용과 미국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남북한 출신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아주 따뜻하게 담아낸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남남북녀의 동거 이야기로 남북한의 공통점, 교집합을 그려낸 연극 벤다이어그램이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연극 벤다이어그램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수련은 도하의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13년 만에 연락인데도
탈북 여성 수련과 한국 남자 도아가 20대 시절에 연애하다가 13년 만에 재회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벤다이어그램은 서로 다른 두 속성이 공통점을 이루면서 생기는 집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식입니다. 이 극에서는 남남북녀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 문화의 교집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극의 취지, 탈북민 극작가이자 배우인 문화이소다 김보미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창작지원 공모 선정작으로요, 2022년에 선정돼서 공연을 초연을 했었고, 올해가 이제 재연하는 그 해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MZ세대 분들이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MZ세대 분들의 통일의식을 좀 더 고취하고, 또 남북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함께 할 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올해 공연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올리는 작품이기에 변화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무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2022년도에는 초연 당시에는 제가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실적인 무대 세트와 어떤 그 무대 소품들을 썼었다면은 이번 2024년 재연에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모던한 무대 도구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무대 자체가 바뀌었고요. 배우분들도 바뀌었고 그리고 구성 자체도 좀 더 관객들에게 그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색하는 지점 자체도 다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 작품은 김보미 대표가 직접 썼는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겪은 경험들을 이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이제 흔히 그 남한 사회에서 남남 북녀라고 하면 어떤 그 정형화된 모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입술 빨간 거 칠한 북한 이탈주민 여성과 되게 다정다감한 그 남한 남자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남한에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건 이제 편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썼는데 서로 굉장히 사랑하지만 문화가 굉장히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동거하면서 융화되어 가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또 하나의 문화가 탄생하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도 남북한의 서로 다른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이리로! 아, 또 술집이야. 먹기 싫어.
나 술집이가 좋은데?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해볼게?
크루아상 해줄게. 커피랑 같이 먹자.
응? 맛있는데.
그래서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남자는 밀가루를 가지고 크루아상을 해먹는 걸 좋아하고 여자는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해먹어야 되고 근데 수제비는 금방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남자가 좋아하는 크루아상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따른 어떤 그런 배고픔에 대처하는 자세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다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극을 연출한 이건희 연출가 또한 어떻게 하면 이들의 교집합을 이루는 지점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하고요. 먼저 이 극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작품의 이 벤다이어그램을 봤었어서 그리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 관련돼서 어떤 연극을 하게 되면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뭐 사상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강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다른 남녀가 만났을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임할 때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지 않고 생각이 다른 남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서로의 차별점을 어떻게 인정해 나가는지 그 관점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벤다이어그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집합의 개념을 생각하며 이 극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집합과 합집합만 생각하려다 보니까 차집합을 배제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항상 교집합을 만들려고만 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나와 다른 점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화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다른 점을 굳이 어떤 강요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 차집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벤다이어그램에는 남남북녀인 남녀 주인공과 멀티 1, 또 멀티 2역의 배우들이 함께했는데요. 멀티 1역을 맡은 김태정 배우는 이번 작품이 첫 데뷔작이라며 함께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도 남남북녀의 사랑 이야기를 뭐 드라마에서만 보고 어떤 연극에서는 처음 접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 이야기와 남한의 이야기가 어떻게 잘 결합이 될지 되게 흥미있게 생각이 들었고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제 시각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시각으로서 이 연극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들었던 감정이 관객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어떤 상대 배우보다 관객과 소통하면서 연기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관객과 소통하면서 항상 받는 에너지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보통 북한 관련해서 어떤 연극이나 작품들은 좀 어두운 분위기가 많은데 이거 좀 동화처럼 좀 밝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김 배우는 숙광 역할부터 먼 미래의 도화 역할 그리고 극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가운데 먼 미래의 도화가 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래도 흑룡과 함께 헤엄치기 위해 자신의 커다란 폐의 절반을 흑룡의 가슴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날개와 폐를 반반씩 나눈 둘은 한동안도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은 제 처음과 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나오는데요. 미래의 도화가 수련에게 그리고 이제 곧 생길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이라서 흑룡과 고래의 이야기가 동화책인데요. 흑룡과 고래가 마치 도화와 수련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한 작품처럼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설이 돼서 먼 미래의 도화니까 예전에 본인과 자기가 사랑하는 수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기에게 들려주는 마음으로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인물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이러한 연극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관객 또한 남남북녀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의 문화와 언어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북한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로맨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처음에는 되게 총소리도 나고 해서 되게 스릴러 같은 그런 액션이 있는 그런 연극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사랑스럽고 배우들 모두가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연극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몰랐었는데 보면서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했던 저런 쉬운 게 탈북민들한테는 힘든 과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는 걸로도 힘들었는데 와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부모의 사랑 또 이런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거 보고 되게 뿌듯하고 이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고 거기에 또 이제 딸은 듣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걸 축하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애기가 생기고 하는 이런 스토리 전개가 좋았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역에서 지금 탈북민들 돕고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수제비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아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이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탈북민에 대한 것도 여러 그 매체에 나가서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끌어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 포럼 연설에서 이 같은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추가 지원에는 무인기와 로켓, 유지 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에 기반한 22번째 지원이라며 이로써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총 안보 지원은 62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에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포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약 50개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폐허가 된 지 5년 만인 어제 재개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오후 7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재개관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30여 개국 정상과 정부 수반, 각국 귀빈, 화재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과 성당 복원 작업자들, 가톨릭계 인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8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첨탑과 목조 지붕 등이 소실됐었습니다. 5년 후의 재건 작업에는 약 7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됐으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5년 만에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약 90분간 회담을 갖고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주선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35분간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엘리제궁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마크롱 대통령과 훌륭하고 생산적인 3다 회담을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중요한 만남을 주선한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X에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가 역사적인 날에 함께 모였다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자고 적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결코 시작돼서는 안 되는 전쟁,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는 전쟁이라면서 이 전쟁에서 약 60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통해 이 광기를 멈추고 싶어 한다면서 그들은 터무니없이 40만 명의 군인과 더 많은 민간인을 잃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너무 많은 목숨이 불필요하게 희생되고 있고 너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훨씬 더 큰,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블라디미르를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가 행동할 때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이 도울 수 있다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선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8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